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자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길을 모르면 어떻게 그 길을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지? 하고 물어보지요. 요새는 인터넷 찾으면 거기에 이제 지도가 있어서 다 찾아낼 수가 있고, 요새 자동차에는 그 길 안내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하는 그거를 기계를 해가지고 되게 그 지시대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쳐주는 그 길이 꼭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큰 길 그런 거를 찾아가는 데는 좋은데, 어떤 골목이나 자세히 갈 때는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요, 가는 루트를 갖다가 뭐 복잡한 길 아니면은 지금 많이 막힌 길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도로 정보 그런 거를 하면 지금 어느 길이 어떻게 막혔습니다, 그쪽으로는 그 사고가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런 거를 계속 정보를 이렇게 띄워 주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빨리 가고 길을 잘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한 정보, 그러한 그 내비게이션을 잘 만나야 잘 가지요. 우리는 자기의 그 삶의 길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또 사실 남이 가르쳐 줄수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기 길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가 남의 길을 아는 척 하는 것은 사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냐?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간다, 부산 가는 거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부산 어떻게 가지 하고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에를 가본 일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찾아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찾기를 원하고 그 답을 얻기를 원하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세상이 가르쳐 줄수 없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배울 거 아니고, 회사에 가서 배울 거 아니고, 자기가 고민한다고 알아질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예요? 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지요. 내가 구하는 거는 역시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구해야 되는 자체는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했으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참 생명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지, 뭐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결국 목적지에 달하면 돼. 아니, 목적지에 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일도 아니고, 세상에서 훌륭해지기 위한 일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참 생명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뭐 가져다 주는 어떤 그 지엽적인 일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제일 그첫 목적이 뭐예요? 그냥 영생이에요. 참 생명을 갖고 살고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잠언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지혜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살면 모두 죽는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는 거참 많지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그 뭐랄까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생으로 살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리고 환란이나 핍박을 당하지 않고 뭐 그런 식의 우리들의 원함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는 다시 말하면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또그 사람 없었으면 합니다. 그 없었으면이 죽었으면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늘 있었으면. 근데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 속에 있으면 너희들은 사는데 그 법을 떠나서는 죽는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믿음에서 떠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고 나의 가진 것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제넘은 일이고 내가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어 주셔서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만 나는 살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만 나는 복된 자로 살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는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늘 우리 마음판에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그 반석에서 떠나지 말아야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지요. 우리의 정은 이렇게 정들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사랑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은요, 되게 그 자비를 얘기해요. 인정이 있다, 자비가 있다 얘기해요. 근데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일을 우리가 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악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같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정이 들은 사이지만은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살았어요. 그게 범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 것 됐음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 마귀 자식으로 살던 그 올무 속에서, 그 함정 속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내 그 정체성 속에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부모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자식 것도 아니다. 나의 회사의 어떤 동료 것도 아니고 사장 것도 물론 아니고 목사님 것도 아니고 어느 그 사역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 나라의 것이 될 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거는 나의 자원함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빚보증 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싫은데도 이건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 못하고 질질 쫓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겸손도 아니고 온유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그냥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범죄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고 도와주세요 해도 안 돼요. 그거를 끊어야 도와주세요. 내가 그거를 끊기를 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왜? 그걸 끊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나의 보스가 누구냐? 내 머리가 누구냐?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키지 않는 짓 한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보다 마치 더 사랑이 있어서 더 정이 있어서 빚보증 서서 남의 보증이 돼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내 돈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서 이 1,000만 원 다 없어져도 내 돈 없어진다 생각하면 보증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000만 원이 남의 돈을 맡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을 갖고 있어도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보증을 쓰는 일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은 내 정력과 내 욕심대로 쓰면 안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남의 보증으로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써도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구제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지금 빵을 줘야 되고 지금 옷을 당장 줘야 되고 하는 거는 보증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지어져 나갈 때에 제일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이 큰 교회는 몇십만이 모이고 이제 몇만이 되면은 대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100명만 있어도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뭐 몇천 명의 교회는 많이 있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외국에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몇 명만 있어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 한국 그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역 같아요. 근데 초대 교회 처음에는 뭐 120명이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천 명씩이 들어온다면은 서로 얼굴을 알겠어요? 이름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그마한 그 조직으로 조그마한 그룹으로 서로가 친해지지 않으면 그 몇천 명 속에 그냥 군중이지 그거는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지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한 성령으로 지체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말씀을 공유했고요. 그들은 말씀을 같은 말씀을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일 성전에 모였는데 모여서 그 재산을 공유하고 모든 물건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 그냥 한 식구로 한그 지체로 살기 시작한 거 그것이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고 각각의 집 속에서도 집이 다 개방됐어요. 자기 집 가족은 물론이와 다 집도 개방이 됐고 또 그들이 또 성전에 모여서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이 매일 구원받는 자를 더해줬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몇만 명은 금방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몇만 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조직이 생기죠. 집사들을 세워서 말씀과 그 기도를 전념하는 그런 사도들과 그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들을 급식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도 어른이 있고요. 그렇지만 각각 분담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분담과 그 모든 거는 한 어른이라는 집이면 한 가장이 있듯이 교회라면 한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 가장을 무시하고서 집에서 다 어른 노릇한다든지 끼리끼리 하면 뭐예요? 그 집이 맨날 편안하지 않고 분란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머리가 여럿이면 어려워요. 분담해서 아무리 각각의 일을 한다 그래도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 머리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장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각각 가정을 갖고 가장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이제부터 나 결혼했으니까 하고 원래의 가장, 원래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형제끼리도 다 뿔뿔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도 살아계신 게 그래서 좋아요.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모이는데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형제끼리가 결혼하고 각기 가정을 갖게 되면 이게 뿔뿔이 되지 모여지질 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분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각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되고 그게 교회가 기껏 모여야 교단 중심이 되고 기껏 모여야 한 나라에 그 나라 교회 한국 교회 뭐 일본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각각의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졌을 때 결국 그들이 그 속에서도 자꾸 분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졌더니 또 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생겨요. 근데 그때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 예수님을 머리로 한그 사도들이 각 교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방이든지의 교회를 순례하면서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도운 거예요. 그 어른이 없어지면, 그때 그 사도들의 역할이 없어지면 이제 다 끼리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려면 그 연합 집회 속에서도 다 끼리끼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의 조롱거리나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단합하지 못하는 교회, 그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보증을 안 쓰거나 우리가 그 핏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이 있어서 정을 못 끊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을 안 쓰면은 취직도 못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내가 자녀의 보증을 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부모로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에서 지금 빚보증 쓰지 말고 하려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타인의 거예요. 다른 나라, 이국인에 대해서 하지 말으라예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아주 그냥 죽고 살기를 같이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지체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보증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정으로 보증 쓰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그거는 빚보증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삶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 아무리 형제라도 뭐래도 정력과 욕심에 이용당하는 것이 빚보증 같은 거예요. 빚은 아예 지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남에게 빚을 지지 말고 그냥 서로가 공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 나눔의 삶 속에는 빌려준다 그래도 그냥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오해가 없길 바라는 거는 내건내 거고 내건내 거다가 아니에요. 내 거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의 것은 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줄 때는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지 빌려주는 것은 또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이 그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 그랬는데 나는 이거를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가진 것은 다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건강을 갖고 일을 할수 있었던 것도 은혜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타인을 위해서 보증되는 자, 이 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백성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국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보증 쓰지 말아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족 관계나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빚보증 써서 굉장히 한국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그 여파가 많은데 그것을 하라 말라 그거 할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기보다는 서로 나누는 삶, 정말 보증을 쓴다는 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나누어서 같이 할 만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것이면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때그때 구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증은 쓰지 말아라 하면은 보증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을 내줘도 되는지, 이거를 뭘 나눠도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잖아요. 내 거면은 우리가 선심으로 베풀 수가 있어요. 구제는 오른손이 한걸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는 구제의 대상에게 해야지. 욕심 채우려는 데에 이용당하지는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게 항상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정말 병약자들, 거지들, 지금 그 생활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남의 장사하는 데에, 남의 무슨 뭐를 더 넓히는데, 더 쌓는데, 그런 데에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구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도와줌으로써 나의 유익이 있고, 만약 안 도와주면 내가 뭐 해를 받을까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보증쓰면 안 돼요. 보증이라는 게 지금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는 거다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유덕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덕하다는 거는 덕이 있는 여자지요. 어진 여자예요. 어질다. 착하다. 착하다보다 어질다가 더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것 같지요. 근데 그 어질다라는 거는 슬기로운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어질다라는 건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미련하다는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 착하기만 하고 미련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진 여자가 존경을 얻는다.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는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세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의 특징이 지금 뭘로 나와요? 유독한 거예요. 사랑 있고 어질고 슬기로운 겁니다. 그거는 속지 않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독한 거예요. 그러면 존경을 얻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에요.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쉴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는 범죄하기 전부터 역할이라는 걸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근면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적당히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생명체는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를 켜보세요. 물줄때물 줘야 되고요. 돌봐주는 대로 뭐다뭐 해야 돼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워 그어 저거를 내리시기 전이잖아요. 노아 홍수 전이니까. 그 하나님이 다 먹이를 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래도 관리하라 그러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라가 우리의 역할이라면 사랑하는 대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듣고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각그 대상마다 다른 거예요. 나무는 나무에 먹이가 있는데 나무도 각각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화초를 키워도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있고, 조금 줘야 되는 게 있고, 햇볕에 내놔야 되는 게 있고, 햇볕에 내놓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다루는 것이 사랑이고, 어떻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절제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듣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애써놓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건 섬겼다라고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해를 끼쳤다. 그거 아니지요. 사랑한다는 거는 남에게, 대상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섬김도 사랑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면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때에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근면이에요.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닙니다. 과도로 하는 것이 근면. 뭐 하나님은 아침부터 24시간 그냥 계속해서 일하라 아니에요. 회사는 그걸 요구할지 몰라도 사람의 정력과 욕심은 자기의 몸을 해쳐가면서도 과도하게 자학하게 자기를 혹사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옛날엔 전기도 없었고요. 그냥 밤이면 자면 됐어요. 그런데 그 밤시간이 지금 우리는 전기를 켜놓고 그냥 잠을 뭐예요? 다 이렇게 줄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잠을 줄인다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지금 해를 끼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생하기도 원치 않고 물론 고통해서 짐을 져서 헉헉거리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면화되는 것이 근면화되는 사람이 부를 얻는다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때 따라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자름이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늘 보장이 되어주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지 야금야금 우리를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피말리듯이 그렇게 안 하세요. 정말 먹고 넘치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늘 좋은 것으로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근데 지금 일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부지런하다든지 근면하다는 말할 때 아 나는 게을러 나는 저거 할 때 꼭 무슨 돈 벌기에 열심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든지 아니면은 남들처럼 막 열심히 뛰지 않아서 아니요. 그들이 열심히 뛰고 그들이 아무리 뭐래도 자기를 위해서고 그것이 자기의 정력과 욕심을 쫓아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돈 벌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면과 그리고 그 열심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다. 인자되는 거는 남을 관용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고 남을 품는 거지요.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떻든 간에 그냥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한 자식 두면은 그 약한 거를 잘 알아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맞도록 환경도 모든 거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짠 거를 못 먹으면은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짠 거를 제 음식에서 다 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해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질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을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자꾸 마음을 넓혀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왜 그래야 돼? 그거 인정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어렵다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해로우니까 내가 내 마음을 넓혀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할 때 그것은 섬김이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섬겨준다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인자하게 사랑하며 섬긴다는 말이 아니되지요. 그건 내가 요구함으로써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종이 되기 싫으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주라 그래요. 그럼 종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내 식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라 그러고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은 받아주시고 알 거야. 물론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대로 지켜 행하라요. 듣고 행하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 내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계명을 알아야 되고 계명을 들어야 되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하고 유독한 사람들, 그 여자가 자기 영혼을 잃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면은 자기 영혼이 잃었게 된대요. 분명히 지금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다른 사람 살리면 내가 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요. 저는 제가 몸이 약하고 체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니까 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살리시지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왜 살리시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살리신다면 그 살리심이 결국 무엇에서 나타나냐?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항상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는 이유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 외의 삶에 어떠한 길도 목표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사랑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게는 물론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체력이 있나 재력이 있나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적이 많아요. 경쟁자가 많아요. 근데 나를, 내 생명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내주면, 하나님 안에서 남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있고 내가 남의 덕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자라요. 내가 요구를 하면 당연해져요.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은혜에 익숙이 되면 당연해져요. 그럼 은혜를 은혜로 못 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어떤 한 가지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자식이, 부모니까 당연하고 자식이니까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조금 줬니, 많이 줬니, 뭐 했니 하고 항상 거기에서 말이 많지요. 근데 똑같은 거를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나 뭐 하면은 자식은 그거 갖고 모자라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거 갖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식에게도 정도 이상을 주면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자식에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자식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자식이 그 부모들의 삶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그 자식 아닌 모든 사람도 가족으로 끼고 모든 사람의 어려운 사람 다 보살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일 때. 그렇다고 자식은 보살피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친족과 자식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들도 돌보라고 준 사람이에요. 자식은 자식으로 돌봐야 돼요. 그러나 과도히 돌보면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받는 것이 당연해서 배은망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참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그 인자한 자,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 어떻든 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남을 경계하고 비교 경쟁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려면은 결국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긍휼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가졌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는 그 사람이 애쓰지 않아서 못한 것 같고요.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받은 것도 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배치예요. 가난한 자를 만드시니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몸이 약하면은 뭐가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것 같고 사랑을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요. 부자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한테 축복과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 자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소위 말하면 잘 산다고 유명하고 뭐 크게 되고 세상적으로 높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축복이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뭐가 모자라서 뭔가를 자꾸 자기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남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내 공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시는 분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가난한 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비천하고 미련하고 그러한 모두를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오히려 있는 자들, 부자들, 그리고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고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지금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육체의 자랑이에요. 근데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잔인해요. 남에게 어떠한 조그마한 자기 공로와 자기 힘을 갖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없이 여기고 또그 약함을 오히려 그 짓밟는 약한 자는 우리가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병자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도와요? 누가 누구를 섬겨요?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라고 건강한 거예요. 돈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주라고 돈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뭐예요?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부모가 자식께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 먹이고 하는 건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워진 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가슴이 자그마한 사람을 품는다 그랬어요. 큰 손이 작은 손을 덮는다 그랬어요.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과 품어지는 사람과 품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잔인화되는 거는 약자에 대해서 또 작은 자에 대한 긍휼 없음이 잔인함이에요. 아버지가 자비한 것까지 자비라. 하나님에게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는 버려마땅한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서 허덕거리며 그리고 결국은 죽어 멸망하는 그런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나?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끼리인데 나는 내가 믿음 좋아서 잘 살고 나는 잘 순종해서 잘 살고 내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지 하게 하시나니에 우리는 지금 그릇이에요. 나타내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이에요. 그것이 나의 어떠한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랑도 되지 않고 우리의 공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갖고 보고 아무리 튼튼하게 바디 그 뭐랄까 뭐를 운동을 해가지고 나를 몸짱으로 만들어도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흙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성경은 헛되다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엔 그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계속 일해 가세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 일은 그쳐도. 우리가 쌓아놓은 거 누구 거가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일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어떠한 사업체도 망하고 어떠한 그 강하고 화려한 것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존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존하니까 그래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 악한 자가 행한 것에 받는 보수는 뭐냐? 허무하다. 거짓되다.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리 뭘 받은 것 같아도 돈을 받은 것 같고 재물을 받은 것 같고 지위를 받은 것, 명성을 받은 것 같아도 그게 허무하다. 허무해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돈과 지위와 모든 걸 가졌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가졌었다 그래요.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서 그 부인 이름이나 알겠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이나 제대로 알겠어요. 얼굴이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런 삶. 근데 그가 왜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태어나서 그 형제 속에서 막내로 정말 아들들 다 불러오라 했을 때 다윗은 잊어버릴 정도로 그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자였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지를 못한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없는 것과 같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예요.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도 허무하다예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 같고 세상에서 얻은 어떠한 그 소위 말하면 불의한 유익,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가 행해서 받은 어떠한 그 내게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보수들이 다 결국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고요. 나의 삶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지도 않고 죽음에서 건져주지를 않아요.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공의를 뿌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낸 그 삶의 상,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시는 거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 그것은요. 무슨 상을 주시냐? 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주는 나의 기업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나의 기업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 다 포기했어요. 나의 갖고 싶은 거. 저는 이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너는 내 거다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친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약속이 아니고 행위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너도 모든 걸 다 바치고 나한테 따르라. 뭐를 바쳐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절가 가진 거 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주의 것이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심을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절을 드립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세운 곳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주는 너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면 벌써 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어떠한 것에서도 더 받을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잘 하는데요. 우리의 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의 의를 받았어요. 그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면류가 우리의 머리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머리가 쓰면 우리도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너와 나를 가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삶이에요. 의인의 그 상, 받는 상이 뭐냐? 의인의 보수는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마찬가지 얘기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에 이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따르면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마음이 굽었다. 우리는 내 마음 참 종잡을 수 없는 거고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마음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 굽었다 하는 거는 마음이 곧은 마음이 있는 거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똑바른 마음. 근데 굽었다 하는 거는 보이지 않고 뭐가가 꼬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이 미움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 싫어한다가 아니라 아주 절대로 합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주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냄새 맡기도 싫어하는 아주 그냥 딱 질색하시는 막 뱃속에서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게 싫어하는 그런 싫어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마음이 굽은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멀어지면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회개예요. 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거를 버리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야 하고서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 그랬고, 우리의 마음에 굽어진 거, 우리의 마음에 악한 거,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들을 버리라 그랬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 따르는 거는 나를 택해 주신 거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중심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버리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의 그 자기는 갖고 태어난 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는 새로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거듭난 자여 새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고 옛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옛사람으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살리시기 원하시는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낳아주시고 이제 구습대로 옛식으로 생각하거나 옛식으로 마음먹거나 옛식으로 살지 말아라예요. 그 옛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굽은 자예요. 행위가 온전하면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똑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굽었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고, 지금,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행위 온전한 자는 복이 있는 그 행위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뭐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서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이 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먹는 것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위 온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너희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생각부터 어려서부터 그냥 악하니까, 악한 거 생각하고 그 썩은 마음을 갖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악한 게요? 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예수 안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다 흩어진 것들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대로 안 하시고 우리를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다? 아니면은 살기 싫다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셔도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하게 한 거예요. 그냥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의 그 모든 족속들의 언어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또 사람이 한 일입니다. 사람은 바벨탑 된 거. 하나님을 의심한 거고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살아남을 방도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못하겠다를 변명하고 어떻게든 사랑 안 하고 살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랑 못하는 내 마음을 애통해하며 그거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아남을 방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 못 살겠다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갖고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냐. 세상에 파송해서 세상에서 지금 꽃과 나무와 모든 물고기와 공중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들을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겠냐 살리시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안 돌봐도 내가 살아남을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 바벨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거기에 가면 살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벌을 못 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살수 있는 자리를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나의 그 성, 나의 자리, 나의 방도를 자꾸 찾아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는 내가 받을 근거가 이미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살아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하고 달라요. 그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축복하심이 영생이에요. 나의 원하는 정력과 욕심으로 뭘 주세요,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계신 곳에 모든 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자체의 단어가 아무도 하나님한테 뭐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무도,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좋게 여기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한테 뭘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축복하셨어요.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불어서 살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번성하도록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돼서 살도록 그랬는데 그 주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다 각기 뿔뿔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바벨탑 지어서 자기들이 합해지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에서 합해지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느 나라에서 합해지겠냐고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그 뭐라 그럴까 연합은 결국은 분열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다툼과 싸움을 낳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에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아니면 결국은 너와 나고 우리와 너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전 인류의 구세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를 이루고 그러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구원의 능력이 없고 벌을 면치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다 멸하십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이 누구냐?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모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듯이 의인의 자손은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냐 아니냐예요. 지금 내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 행위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요. 그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나 아니냐 그거 차이예요. 모든 사람의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지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선악은 그 사람의 행위로 봐요. 그러나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의인으로 설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뭐지?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했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시대도 성별도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 지위도 과거 스토리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거야.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거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지금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삶이 마땅합니다. 그건 이제 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의롭다 인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내가 내 안에서 하게 함을 믿으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시옵소서 하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이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그 통치하심과 나타나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옵고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